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공부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가 반드시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할 죄들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눈뜨게 되고 그를 향해 감사가 우러나게 됩니다. 성경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듯이 말이지요.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잘 알기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수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들에 관해 살펴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노의 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살면서 이따금 화를 내기 마련이긴 하지만 분노 조절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라는 열정, 하는 열정이라는 미명하에 분출되곤 합니다. 칼 오스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는 것은 죄가 된다.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우리의 바라던 기대치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대상에게 화를 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화내는 일을 하거나 혹은 너무 오랜 기간 화를 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티끌만큼의 그으름도 없이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성내는 일은 항상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호흡을 막는 자욱한 연기를 낳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티븐 주왕은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을 통틀어 성내는 일은 가장 폭발적이고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감정 그대로이며 파괴적 동력의 기폭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은 모두 죄인가요? 또 분노와 화내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노가 보여주는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노의 동의어와 반대말을 알아봄으로써 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단어의 동의어로는 화 혹은 성내는 일이 있고 또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고 극도의 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는 감정의 표출이 겉으로 드러나는 노여움이 있으며 격분도 있고 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뜻의 격노도 있습니다. 더불어 부정하고 악하고 애석한 것들에 대해 의로운 화를 푸는 의미로 분개가 있고 또 찾으려고만 하면 그 동의어들은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의어들을 살펴본 것만으로도 오늘의 주제인 분노가 벌써 이해하기 까다롭다고 느껴지시지요? 우리 삶에서 항상 익숙하게 접하고 살고 있는 것임에도 말이죠. 이 분노의 반대말로는 사면, 면책, 용서, 무죄, 방면, 면제, 변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 반대말들을 통해서 화가 난 상태에는 용서받지 못한 잘못 혹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내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의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화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한은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서 그 자체로는 그 원인이나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더해 분노는 벌하거나 복수하고픈 욕구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또 노아 웹스터 사전은 분노를 지독한 화, 명렬한 격분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분노는 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화를 일으킨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할 시에 분노로 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27장 3절이 그 심각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범죄나 죄악에 대한 처벌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 정당성을 입증받기도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그 좋은 예입니다. 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앵거는 목조르다, 화나게 하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그 그리스어 동의어는 화가 나서 조르고 옥죄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노아 웹스터 사전은 화에 대해 실제로 이미 있거나 혹은 있을 수도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진 난폭한 열정으로 대개의 경우 복수심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은 그 파괴적 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므로 그 불쾌한 대상을 꾸짖고 책망하고픈 마음으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영어식 정의에 따르자면 화내는 것은 자신을 불쾌하게 한 어떤 상황이나 관련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난폭한 열정이 드러난 마음의 상태인 반면 분노는 더 극심한 화로서 그 불쾌한 대상에게 벌을 가하거나 복수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 살펴본 이러한 사전적 정의들에 근거해 우리는 분노를 결코 누그러지지 않는 화로 정의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위해 화내는 속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화내는 것을 통해 개개인의 감정적 특징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진다고 믿는데 이는 사람은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가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무사람의 말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 상처나 좌절감 때문에 격노함과 파괴적 반응을 표출하게 될 경우 벌어지는 위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바브웨이의 대통령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과의 생명을 잃을 동안 그는 불법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와 그 가족들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독재하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권력 아래에서 인권이란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먹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품고 그곳을 탈출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죠. 이에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 무결한 도덕성을 갖추었다면 우리의 화는 언제나 정당한 반응일 것이고 이러한 화는 곧 정의로운 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는 또 나쁘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체되지 못한 화가 제약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 비뚤어지고 왜곡될 경우엔 우리의 화는 합당하지 않게 되고 용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쉽게 또 자주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특별히 이 부당한 감정을 우리 안에서 부추기고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의와 불의 또 공정과 불공정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모든 것을 제압되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고 이는 우리를 부당한 화를 내도록 이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신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그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비해 아주 제한된 것입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로 믿는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화로 인해 사람들을 벌하고 스스로가 믿는 정의와 법의 이름을 빌어 많은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형법재판소가 종종 이러한 사건들을 담당합니다. 라이베리아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테일러 대통령이 마침내 감옥에 보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화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자만심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탐심, 시기 등과 같은 다른 죄들도 분노라는 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너무 격분해서 화를 분출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올바른 화는 절대 복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는 쉬울지라도 그 실천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준조차도 충분한 처벌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맛본 상처나 좌절감보다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은 그 원인 제공자가 겪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통해 나타난 라멕의 마음에 울려퍼지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화는 그야말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는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게 될 경우에도 죄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화가 정당한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화는 거둘 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화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가 이를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한 화라고 할지라도 거두어야 할 때에 거두지 못할 경우 그것은 결국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브라이언 핸드는 정당한 화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의 부패 없이 우리 마음에 오로지 순수하게 화 자체만 남게 있게 하기란 불가능하다. 화는 파괴력을 지녔다. 우리가 진정한 불의와 위협에 맞서 일으킨 화는 정의를 수호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그 힘이 사용된다. 하지만 화는 시한폭탄과 닮아 있어서 올바른 목포물을 향해 정확하게 제때로 터지게 되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것을 파괴하게 되지만 계속 안고 살 경우 우리 삶의 극도의 긴장감과 극심한 불안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화를 올바르게 유통기한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땅히 화를 내어야 할 것에 화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지 알면서도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전면적으로 금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화는 반드시 잘 통제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화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따라 불의한 그 대상 본연의 그릇됨과 비례하여 적정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화는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죄의 관점으로 분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가 선할 수도 또 악할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를 대항해 죄를 짓게 되는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분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의 의미에서 분노는 뿌리 깊은 화가 극심하게 끓어오르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진노하십니다. 즉 분노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의 그것과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지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로 그가 완전 무결한 속성을 지니시고 완벽한 정의를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전제하기에 그가 이것을 갖고 행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시편 50장 6절 말씀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아멘. 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가 불의한 모든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복수도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편 94장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분노는 합당한 것으로 악함과 죄에 대항한 신성한 보복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가 될 수 없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의 통치수단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삶에서 분노는 통제불능의 악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스스로 보기에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상처 혹은 좌절을 겪게 한 대상이나 사람을 향해 품는 극심하고 불의하게 끌어오르는 파괴성을 지닌 힘입니다. 이에 대해 오대는 하의 근원에 대해 자연적인 하는 자극에 대한 순수한 반응일 뿐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하는 실제적 위협과 위험에 따르는 반응이므로 그 위협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는 누그러진다. 고 우리에게 유익한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연적인 실제 하는 오직 어떤 일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저 순수한 하라고 한다면 그 위협과 위험이 사라졌을 때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가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되면 분노라는 심각한 죄악으로 변질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하는 복수와 보복의 기회를 찾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에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하지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분노와 하의 근원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 헌트는 발을 필요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 극도로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 혹은 저기로 정의했습니다. 사실 화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 나타나는 2차적 반응인데 이는 바로 개인적 기준에서 올바르다고 믿는 것이 침해됐거나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쾌감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믿을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달린 것이지요. 운전 중 누군가 우리 앞에 끼어들 때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의 친절한 말과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혹시라도 누군가 같은 물건을 우리보다 더 싼 가격에 구입한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나쁜 경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나와 동일하거나 심지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나가고 더 성공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상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오판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의학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만 최근 한 외과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는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수술하는 열정이 넘치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외과 전문의로서 많은 대중매체가 그의 공로를 치하했고 그의 환자들 또한 그의 헌신적 의료 행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를 향해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의료계 동료들이 터무니없이 조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를 비하하는 온갖 종류의 사악하고 잔인한 내용이 담긴 편지들이 신문사 및 국회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외과 전문의들은 명예와 영광이 그가 아닌 자신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끼기에 화가 나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화를 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믿는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믿을 때 기분이 상해 화를 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때때로 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또 무엇에게도 화가 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화를 폭발시켜 표출할 동안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속으로만 그 화를 쌓아가면서 그 화를 숨기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공격적이든 수동적이든 그 방식이 다를 뿐 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객관적 또 주관적으로 불공정한 경험들을 하고 상처와 좌절도 맛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라고 토로하곤 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말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화는 이러한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 보호 본능에 기반해 싸울 것인지 혹은 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화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것을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 화는 분노의 죄로 옮겨지게 되고 이러한 분노는 우리를 압도하고 움켜쥘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이 세상의 고난과 좌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그 시점까지 참고 기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분노라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 대신에 화와 분개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함으로 그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끔찍하고 지독한 불행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를 위험한 발상들로 이끌어 결국엔 우리 자신과 타인,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오랫동안 품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내대로 지금은 더욱더 분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주로 부당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노에 찬 사람이 꼭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이나 분노 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 와스티가 그 앞에 나오라는 왕명을 따르기를 거역한 것에 대해 왕은 그녀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신하 앞에서 왕명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왕은 공경련이 왕명을 거역한 왕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폐위되는 것이 처벌받아야 하기에 그 왕후가 폐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왕은 와스비의 행위에 대해 기분이 아주 나쁘고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불듯하게 된 것이죠. 이는 정익 구현의 문제였고 왕은 자신의 신성한 왕정의 법규가 거슬러졌다고 생각했기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그 조언을 따라 왕정의 법규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폐위해야 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서 아하스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쥔 자가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개는 그에게 그 어떤 존경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만한 고위 관직에 있었음에도 모르드개에게서 이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만은 이러한 모르드개에 대해 행동에 대해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덕적 감각은 더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리 판단 기준은 그가 왕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른 자만심에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만은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들을 모살하려는 이러한 하만의 계략을 아하스에로 왕에게 알렸을 때 그도 역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왕후를 해하게 하려던 하만의 잇따른 행동들이 사실은 그의 운명을 걸쳐짓고 말았습니다. 왕은 하만이 무례하고 반역을 꾀한다고 느꼈고 자신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믿었기에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왕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개를 매달고자 준비했던 교수대에서 자신이 처형당하는 결말을 맞게 되었고 그러자 왕의 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는 정의 혹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누군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거스르는 행위를 시행함으로써 이내 불쾌하게 되는으로 인해 과도하고 부당하게 끌어오르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행위는 바사 제국 전체의 법체계를 위협할 만한 것이었기에 아하수에르 왕은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으로 그녀의 불순종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하만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모르드개의 모욕적인 행태에 대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짜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분노에 반응한 것이죠. 하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당사자를 떠나서 무고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만은 모르드개에 분노하여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고한 자들이었지만 그는 그들 모두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분노를 쏟아내곤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레위도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의 누이를 사랑했던 세켐이 그러한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악하고 무절제한 방법으로 그녀를 범하게 되자 시므온과 레위는 세켐이 속한 도시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배웠고 그들의 전 재산을 탈취했으며 모든 여자들은 노예 삼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죄악된 행동이 어떻게 그 사람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해 잔악하고 그가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어떻게 모든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을 다 벌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분노의 얼굴입니다. 분노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정의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야곱이 그의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이는 바로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향해서 한 말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 분노가 잘못 분출되어 나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디발이 진실로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농락했다고 믿었다면 그는 요셉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음을 볼 때 아마도 그는 요셉의 무고함은 믿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미 끓어오른 보디발의 분노가 누군가에게로든 분출되어야만 했을 테지요. 그는 차마 자신의 아내를 벌할 수는 없었기에 그 분노를 요셉에게로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 분노 앞에 분노의 심판 앞에서는 죄인으로 판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신이 노한지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보디발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 보디발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보디발의 분노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등장하는 품꾼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믿고 있었기에 다른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는 것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각기 다른 시간 동안 일한 품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이 주어졌을 때 이에 화가 난 품꾼들은 그 주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은 세상 어디에나 흔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안은 우리가 하의 감정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화가 불의한 일 때문에 일어난 합당한 반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보복하거나 부정을 행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마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편 기자를 시편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악한 자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어찌됐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아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중 8절은 약간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이 기절은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개역 한글에서 번역되었고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새 번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합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조정하게 될 경우 우리를 악한 대로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화가 아무리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을 분해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순간적으로 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의 분량에 꼭 들어맞는 분노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의 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화가 분노의 죄로 곰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의한 일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화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화는 대개의 경우 또 다른 죄들을 동반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원인 삼아 우리가 누그러뜨리지 않는 화,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을 내게 될 경우 또 다른 죄를 동반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를 증언합니다. 특별히 분노는 이기심, 자만 등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화를 돋을지라도 그 화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 교만, 이기심, 통제욕 등이다 라고 통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라면 좀 더 공명정대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한 우리들은 좀 더 객관적 입장을 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돌려주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우리가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는 것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들을 상대로 복수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그 결과 우리는 무고한 다른 희생자들에게 우리의 분내를 쏟아내곤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학대받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을 자신의 핫플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고부간 갈등을 겪는 사위나 며느리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화를 풀곤 합니다. 또 아이가 부모님이 자신보다 다른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경우에 부모가 아닌 형제 자매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즉 자신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가 아닌 무고한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맛본 좌절감 때문에 가정에 돌아왔을 때 무고한 희생자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분노의 죄는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화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캡스와 콜은 공공연한 적개심이나 앙심의 표출이 크리스천 사역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결과 그들 화는 내면의 분노로 숨겨져서 자라게 되고 우울증, 만성 피로 등으로 변형되어 포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면의 분노는 심지어 불법 성인임이 부정축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 또한 야기시켜 그들의 사역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 분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 우울함과 슬픈 감정들에 대해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마음의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사역자라는 위치 때문에 제대로 표출을 해내지고 못하시고 계신 경우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를 반드시 그 즉시 돌보고 하의 원인이 되는 사랑과의 화해를 통해 그 하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룻밤을 넘겨 머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화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하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심판과 벌을 내릴 권한을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장이나 집행인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정의와 진실 그리고 미덕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를 주님께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하와 연계된 다른 수많은 파괴성을 띈 죄들의 영향력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저의 하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1998년에 목사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목사직 수여를 받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건 제가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 주님께 내려오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내려놓고 그에 대해 염려치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하를 주님께 내려놓게 되면 그 하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하는 점점 더 끌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과 자만은 종종 분노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가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오로지 아벨의 헌물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왕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찬양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시기함으로 인해서 진노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부목사님께서 더욱더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느껴지실 때 그것에 대해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 모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함과 진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들은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 우리들은 우리 상처로 인해 무고한 자들을 상처받게 합니다. 여러분께 화가 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항상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과 많은 일, 부당한 일들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2년 반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옮기십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만약 모든 하나하나에 화를 내시고 기분 나빠하실 경우에는 결국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한 일로 상처를 받고 좌절도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일입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선생님도 심지어 길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들도 노골적으로 우리를 불평등하게 대하곤 합니다. 이러한 불의와 좌절 및 고통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불쾌한 일들을 겪게 되면 쉽게 기분이 상하고 순식간에 끌어오르는 화에 매몰되어서 그 일의 본질과 강도는 경솔히 판단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운전자의 분노들은 이러한 분노의 무절제성을 열심히 보여주는 예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너무나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될 때,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분들은 화를 내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문제만 불러올 뿐이지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타인을 더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겠다고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욕설, 부주의한 행동,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온갖 후회할 일을 낳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노는 화가 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화가 난 사람 주변에는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화가 날 경우 재빨리 우리의 생각을 영적 관점에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화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극도의 비판적 시각을 갖거나 그 잘못을 너무 극대화시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매일 또 매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적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로 인한 우리의 상처, 좌절, 고통 등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화가 우리 안에 분노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하신 심판장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낭망함과 아픔을 내려놓게 되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나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분노의 제약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평안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화와 분노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부당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을지라도 이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 주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